이 시간은 조금 전 봉독한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12절 말씀 중심으로 가정의 달 두 번째 메시지로 크리스천 자녀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예전에 어떤 미국 코미디언이 가족에 대한 재미있는 일화를 이야기하는 것을 재미있게 들은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 부모님 속을 많이 썩였던 아들이 이제 결혼해서 그에게도 아이가 있습니다. 그 아버지가 아들 집을 방문해서 그 아들이 고집 많은 아이들 때문에 쩔쩔매는 그런 모습을 볼 때 아버지가 아들에게 묻습니다. How are you doing? How is it going? 이런 식으로요. 괜찮니? 잘 돼가? 이렇게 묻는데 근데 이렇게 묻는 그 아버지의 얼굴 표정은 언제라도 웃음이 빵 터질 듯한 그런 표정입니다. 그 표정의 의미가 무엇이었는가 하면 네가 어릴 때 나와 엄마 속을 그렇게 썩이더니 이제 너가 내 아이들에게 당하고 있구나. 이제 내 차례다. 어떤 그런 식으로 그런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너 커서 너랑 똑같은 아이를 한번 놔봐라. 네가 얼마나 사람을 힘들게 하는지 그때 되면 이해할 거야. 저는 이런 말을 한국 부모님들만 하시는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미국 부모님들도 똑같은 말을 자녀들에게 하더라고요. 그리고 한국과 미국 외에 다른 나라에서도 부모와 자식 간의 대화에서 이런 말들을 종종 들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중에 부모님들은 어떠십니까? 우리 중에 부모님이 계시죠? 우리는 어떻습니까? 자녀에게 이런 말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런데 저에게 더 궁금한 것은 성도님의 어린 시절에 어머니 아버지로부터 이런 말씀을 들으신 적이 있는지가 더 궁금하긴 합니다. 저도 어릴 때 어머니에게서 비슷한 말씀을 들은 적이 있고요. 또 제 아이들에게도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릴 때 우리도 부모님의 마음을 다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커서 우리가 성인이 되어서 내 어린 시절 부모님의 연세가 내가 되어가면서 그때 그분들의 마음과 행동을 이해해가기 시작합니다. 올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서 기독교인의 가정에 대해서 묵상을 하는 가운데 오늘은 어버이 주일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 부모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합니다. 지난주 크리스천 부모의 소명이라는 제목으로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세상 모든 부모에게 자녀들에 대한 도리가 있지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강조하시는 부모의 도리가 분명히 있다는 점을 세 가지로 적어도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오늘은 이처럼 그리스도 안에서 부모님을 바라보는 자녀들의 모습, 자녀들의 도리에 대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부모님들에 대한 기억과 생각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감사하고 기뻐하는 마음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나에게 가족을 주신 하나님께 나의 모든 가족 관계를 통해 영광이 되어드리기를 간절히 원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받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본문은 마태복음 5장에서 7장에 이르는 예수님의 산상수훈 Sermon on the Mount라는 가르침에 속한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사복음서를 주셨죠. 그런데 그 사복음서를 내용을 비교해보면 각 복음서에서 강조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똑같은 주님인데 각 복음서에서 좀 더 조명을 하는 주님의 모습이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왕이 되시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반면에 마가복음은 종이 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인자, 그러니까 사람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하는 반면에 마지막 요한복음은 성자, 곧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강조합니다. 이 중에 오늘 우리 본문이 속한 마태복음은 예수님께서 모든 왕들 중에 왕이라는 이 사실을 강조하고 있는데 1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오죠. 그것은 왕의 족보입니다. 아브라함에서 다윗과 그리고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연결해주는 왕의 족보가 나오고요. 2장에서는 예수님의 탄생을 증거하시죠. 3장은 주님께서 세례를 받으신 사건을 조명하고 4장에서 주님은 광야에서 준비를 마치신 후에 본격적으로 공생사역을 시작하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곧바로 5장부터 7장까지가 산상수훈 말씀입니다. 그렇게 연결이 됩니다. 이런 마태복음의 1장부터 7장까지의 구조를 보면서 신학자 레지 키드라는 박사는 마태복음 1장에서 7장을 가리켜서 제목을 붙였는데 그 제목이 From Coronation to Keynote 라는 제목입니다. From Coronation to Keynote. 코로네이션이라는 것은 대관식이라고 해요. 저도 이 단어를 몰랐습니다. 누가 대관식 그러면 저는 무슨 뜻인지 모르겠는데 찾아보니까 새로 왕이 임직을 하는 예식입니다. 그래서 새로 왕이 된 자에게 왕관을 씌우고 그가 왕위에 올랐다는 사실을 알리는 예식을 코로네이션이라고 하고요. 키노트라는 것은 어떤 예식, 졸업식이면 졸업식 또 다른 어떤 식에서 가장 중요한 연설을 가리켜서 키노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새로 왕위에 선 왕이 첫 연설에서 백성들에게 그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를 설명하고 선포하는 모습이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의 시작에서 산상수훈에 이르기까지 보여주신 모습이라는 그런 해석이 됩니다.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자면 오늘 우리 본문이 포함된 산상수훈 말씀은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의 왕국이 어떤 곳인지 알려주신 말씀이고요. 또 그의 왕국에서 그곳에 속한 사람들을 어떤 목적과 기준으로 통치하실 것인지 알려주신 그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산상순이라는 왕의 연설에 한 가지 특이한 점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속한 백성에게 그들의 통치자를 가리켜서 왕이라고 또는 전하라고 부르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은 도리어 그분을 그들의 통치자를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아버지라고요. 주님은 산상수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장장 17번 부르십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아버지, 아버지 이렇게 우리 하나님을 우리의 왕의 왕 되신 그분을 부르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7장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와 지상의 아버지,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 대해 나란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와 같은 오늘 본문 말씀은 핵심적으로 하늘아버지에 대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아버지라는 주제 아래에서 이처럼 하나님에 대해 가르쳐 주신 이 말씀을 우리가 가지고 우리를 낳아주시고 우리를 길러주신 부모님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주님의 나라가 어떤 곳인지 가장 처음 그리고 가장 핵심적으로 가르쳐 주신 산상수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겠고 그분들을 어떻게 이해해 드려야 하겠습니까? 남은 시간 세 가지로 정리해서 함께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을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실을 앞세워서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육신의 부모님을 주신 분이 바로 하늘 아버지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은 이 지상에서 가장 처음 사용된 개념이 아닙니다. 아버지라는 개념은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의 관계에서 드러난 개념입니다. 삼위가 일체이신 하나님 안에 아버지가 있고 아들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지상의 부모님을 부르는 용어를 가지고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게 된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 반대이지요. 창조주 하나님을 부르는 같은 용어로 지상의 부모님을 부르도록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도록 허락하시고요. 또 그냥 태어나도록 허락하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가정이라는 공동체 속으로 태어나고 그 속에서 자라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그것을 주관하시고 그것을 인도하신 하나님 분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보통 내가 잉태되도록 나에게 유전자를 제공해 준 그분들이 아버지와 어머니가 된 그런 가정에서 태어나고 자랐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 안에서도 분명히 예외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나에게 유전자를 제공해 준 분들을 아버지, 어머니로 두지 않은 가정에서 자라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고요. 많이 있습니다. 몇 가지 예를 들어보자면 부모님 중 한 분 또는 두 분 모두 일찍이 세상을 떠나신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또 부모님이 내가 어릴 때 이혼을 하셔서 새엄마, 새아빠를 가지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또 안타까운 경우로 내가 갓난아기 때 버려지거나 입양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요즘은 싱글 마더, 싱글 파더가 정자나 난자를 제공받아서 아기가 태어나서 싱글 페런트 가정으로 크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동성 커플이 자녀를 키우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둘, 어머니 둘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과 또 내가 속한 가족을 들여다보더라도 그 겉모습은 정상적일지 모르지만 가정교육이 바람직하지 못한 그런 가정들도 많이 있고요. 또 부모가 아이들 키우는 것에 관심이 없고 밖으로 맴돌면서 자녀들이 방치되는 그런 가정의 모습들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아빠, 엄마 두 부모를 둔 가족의 형태 그 자체가 무너져서 문제가 되는 경우도 있지만 두 부모를 둔 가족의 형태는 엄연히 온전하지만 형태 그 내면의 실체가 엉망인 경우도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가정에 대해 함부로 우리가 비판하거나 함부로 말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겉모습만 봐서도 모르고요. 그 안을 모르기 때문에 함부로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런 다양한 가족 구성원들의 형태와 실체를 볼 때 성도님은 이 모든 것 중 어떤 모습의 가정에서 태어나시고 어떤 모습의 가정에서 자라나셨습니까? 성도님의 부모님은 어떤 분들이십니까? 또 이 세상을 떠나셨다면 그분들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그리고 더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혹시 성도님은 자기 부모님에 대해 그러니까 내가 태어나고 자라온 그 가정에 대해 한 면으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어떤 아버지와 어머니의 잘못에 대해서 내가 그런 가정에서 자랐다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게 탓을 돌리지는 않고 계십니까? 왜 내 주위에는 좋은 부모를 둔 사람들도 많은데 나는 이런 부모를 두었을까? 이건 아무도 모르는 내 속마음이죠. 속으로 생각하는 생각들. 내 주위에는 사랑이 많은 부모도 있는데 돈이 많은 부모도 있는데 노년이 이르도록 서로 화목한 부모도 많은데 사회적 지위가 높고 인맥이 넓어서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그런 부모도 많은데 친구처럼 지내는 부모도 많은데 fill in the blank 이러이런 부모도 많은데 왜 나는... 점점점. 혹시 이런 마음이 조금이라도 우리 속에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왜 저에게는 이런 부모님을 주셨습니까? 이런 기도가 우리가 드리지 말아야 하는 기도이지요? 그런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 속에 있는 의문에 대해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고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우리 하나님은 손에 몽둥이를 들고 우리가 잘못하기를 기다리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온 우주의 통치자이시면서 우리에게 아버지라는 호칭을 가르쳐 주신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의문을 그분에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분의 답을 구하기를 기다릴 수 있습니다. 그분은 그 기도를 기뻐 받아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아멘.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해야 하는 것은 우리가 날이 갈수록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모든 것에 대해 감사를 드리는 변화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감사에 대한 변화가 있어야 하고요. 또 감사의 변화 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부모님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에 대한 감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나고 넘치는 그런 변화가 우리 크리스찬들이 부름을 받은 그런 삶에 분명히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을 보시면 주님께서 지상의 부모님들을 가리켜서 악한 자들이라고 부르시죠. 대놓고 11절을 보시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녀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악하다라는 단어가 포네이로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정말 악하다, 악랄하다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이 단어를 산상수훈 안에서도 여러 번 사용하시는 모습을 가만히 보면서 어떤 의미로 사용하셨는지 보면 악랄하다라는 의미보다는 망가졌다, 망가져서 쓸모없게 됐다 이런 뜻으로 이 단어를 사용하십니다. 오늘 본 그 7장 전에 6장 23절을 보시면 너희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워질 것이다. 눈이 눈의 기능을 하지 못하면 이런 의미로 그 똑같은 단어를 쓰시고요. 오늘 본문과 동일한 7장 17절에서 좋은 나무의 열매와 나쁜 나무의 열매를 말씀하실 때도 그 다 같은 단어를 쓰십니다. 망가지고 변질되고 쓸모없게 된 것 이런 의미로 이 단어를 사용하신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지상의 부모님은 주님께서 말씀하신 이 단어가 적절하게 적용되는 분들입니다. 우리 부모님은 죄로 타락해서 의에 대해서 망가지고 무력해진 죄인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죄의 영향이 괜찮다, 그냥 넘어가라 하신 적이 절대로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이 악하다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좀 더 융화된 표현을 쓰실 수도 있었는데 이 강력한 표현을 쓰십니다. 악하기 때문에,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죄를 용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고요. 부모님에 대해 감사가 넘치라는 것은 그분들의 죄, 또 나에게 어떤 피해를 입히셨다면 그것을 그냥 눈감아 버려라, 이런 그냥 다짜고짜 지워버리라는 그런 뜻이 절대로 아닙니다. 주님께서 죄에 대해 그렇게 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부족한 부모님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모르셔서 주신 게 아니라 알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향한 어떤 선한 뜻이 있으셨고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 부모님을, 그 엄마와 아빠를 나에게 주셨습니다. 우리 마태복음을 시작하는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아까 말씀드렸죠. 아브라함에서 다윗 왕을 통과해서 마리아의 남편인 요셉에게 연결되는 그 족보 속의 인물들을 분석을 해보자면 죄로 망가져서 의에 대해서 쓸모없는 사람들 투성이 아니겠습니까? 어떤 단 한 사람도 이 사람은 정말 의로워서 쓸모가 있다라고 말할 수 없을 만큼 그들은 스스로 망가져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부모들 사이에서 자녀가 태어나게 하시고요. 그런 부모를 둔 가정에 아이가 태어나며 그 세대와 세대가 끊임없이 연결되면서 지상에 우리 구원자가 탄생하게 하시는 그 엄청난 뜻을 부족한 가족들을 통해서, 그리고 무능하고 악한 부모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다는 것입니다. 나에게 나의 부모님을 주신 분은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이십니다. 이 진리 안에서 우리 모두 평안을 찾기를 바라고요. 날마다 넘치는 평안을 얻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는 우리 육신의 부모님의 마음을 아십니다. 오늘 본문 7절에서 제가 7절부터 읽었죠. 7절과 8절을 제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얻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우리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인용하는 대표적인 구절 중에 이 구절이 속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Ask, seek, knock라는 구절을 우리가 잘못 인용할 때가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 구절을 우리가 인용할 때 곧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하지만 이 구절을 통해 하나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주님께서 강조하신 것은 우리가 기도한 것을 얻는다는 점이 아니라 우리 하늘아버지께서는 신실하신 분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얼마나 신실하신가? 우리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하시고, 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에게 필요한 선한 것을 서슴치 않고 주시는 분이시다. 그분은 믿어온 분, 믿어 마땅한 분이고 신실하신 분이다. 이 점을 강조하신 말씀임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처럼 하늘아버지의 신실하심을 설명하시기 위해 하나님을 지상의 부모님, 그러니까 우리 육신의 아버지에게 비교를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과 10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것이며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여기서 너희가 부모의 입장이 된 것이죠. 너희 중에 너희 자녀에게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멩이를 주고 물고기를 달라고 하는데 뱀을 건네줄 자가 있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당시 가장 평범하게 일상에서 먹는 빵은 정말 돌멩이만한 빵이었습니다. 우리 보리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라는 그 오병이어의 기적에도 그 빵이 큰 빵이 아니에요. 손에 들어가는 빵입니다. 그래서 매끈한 돌멩이, 그 정도 사이즈의 돌멩이를 갖다가 주면 빵으로 오해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생선 중에 우리도 아는 그런 긴 생선들이 있죠. 갈치라든지 장어 이런 것처럼 몸이 긴 생선이 있고요. 뱀이 그 겉모습이 그런 생선과 흡사합니다. 그래서 뱀을 가지고 그런 생선인 양 속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빵을 달라고 할 때 돌을 주는 것은 그냥 놀리고 마는 것이지만 누가 그 돌을 정말 깨물어 보겠습니까? 딱 들면 알지요. 돌인 줄. 깔깔깔깔 웃겠죠. 준 사람은. 놀리고 그만인데 생선을 달라고 했을 때 뱀을 주는 것은 이것은 위험을 끼치는 행동이 됩니다. 주님께서 11절을 보시면 말씀을 이렇게 이어가십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라는 말씀입니다. 아이가 빵을 달라고 하는데 돌을 주거나 생선을 달라고 하는데 뱀을 주는 행동이 부모에게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이라는 것을 인간인 너희들도 악한 너희들도 알고 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이런 행동을 하시겠느냐? 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에서 하나님께서는 사랑과 정이 많은 지상의 부모님들의 모습을 많이 묘사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이 그런 말씀입니다. 어떻게 너희 악한 자들 중에서도 이렇게 잘못된 것을 자녀에게 주겠느냐? 무익하고 때로는 해로운 것을 자녀에게 주겠느냐? 알고도 주겠느냐? 얼마나 이것이 애정어리고 사랑이 많은 그런 지상 부모님의 을 묘사해 주신 말씀이 됩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성경을 통해서 이처럼 지상 부모님들의 사랑과 정을 많이 표현해 주십니까? 하늘아버지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사랑과 정이 많으신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시편 103편을 봤는데 그 내용이 길어가지고 오늘 제가 이 시간에 나누려고 했던 그 말씀을 포함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03편을 우리가 내용이 길어서 1절부터 11절까지 봉독을 했습니다. 예배 시작하면서. 근데 12절부터 제가 오늘 본문을 포함해서 8절부터 14절까지를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지금 주목하려는 본문은 13절인데요. 8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03편입니다. 여호와는 자비로우시며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항상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처치하지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갚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시나니 이는 저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진토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우리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가 무능한 죄인이라는 것, 스스로 구원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하늘아버지께서 아시면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신다. 마치 13절이죠. 아버지가 아들, 딸, 자식을 불쌍히 여기듯이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어린이 설교 때 제가 나누었던 이사야서 49장 우리 추가로 한번 보실까요? 이사야서 우리 구약성경에 이사야서 49장에 가시면 15절과 1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입니다. 여인이 어찌 그 젖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이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아직 미혼이시거나 또는 아직 자녀가 없으신 기혼자 성도님들, 성도님이 태어난, 성도님이 탄생한 그날 성도님 아버지와 어머니가 그 갓난아기를 어떤 눈으로 바라보셨는지 아십니까? 당연히 모르시죠. 그때 대한 기억이 없기 때문이죠. 심지어 그 아이를 원치 않았다고 해도 그 아기가 태어나는 그 순간 부모에게 부모 자신은 없습니다. 자기 자신은 어디 갔는지 없습니다. 나의 존재가 바로 이 아이를 위한 것이구나. 나의 존재가 이 아이를 지키고 키우는 것이구나. 우리는 그 갓난아기를 긍휼히 여깁니다. 그리고 사랑합니다. 그게 부모의 생각을 그 순간 지배합니다. 그리고 그날 그 순간의 확신을 지키기 위해서 성도님의 부모님이 얼마나 많은 뒷전의 수고와 희생과 고생과 자기 포기를 반복했는지 성도님은 다 알지 못하시지만 하나님께서 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 부모님의 마음을 아세요. 우리 부모님을 이해하십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님도 때로 그런 부모의 도리를 한때 강력하게 느꼈던 그 부모의 도리를 잊을 때가 있었습니다. 심지어 부모의 도리를 포기하고 자기 중심적으로 나아갈 때가 있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지상의 부모는 하늘아버지처럼 완전하지 못하고 오히려 악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만일 나를 버리고 지금 더 이상 이 세상 한구석에서 나와 상관없는 삶을 살고 계시다고 해도 나의 부모님 그분은 한때 더 없는 사랑과 더 없는 애정으로 나를 바라보셨던 아버지와 어머니셨습니다. 그런 그분이 만약 빵을 달라는 나에게 돌을 주셨다면, 심지어 생선이 필요한 나에게 뱀을 주셨다면 그것이 무익하고 해로운지 몰라서 그런 것은 아닐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마음 한구석으로 자신의 잘못을 잊지 못하고 계실 것입니다. 우리는 크고 작은 예로 우리 부모님들의 이와 같은 반복적인 다짐과 결정, 실패와 성공 속에서 자라왔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가정 속에서 나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키우시고 지키시며 오늘 믿음의 사람으로 설 수 있도록 인도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님의 모든 잘못들 분명히 없었더라면 훨씬 더 좋았을 것입니다. 나에게 훨씬 더 유익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그런 잘못을 안 범하셨다면 말씀입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그런 모든 실수와 잘못이 존재하는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전능자의 위대함을 발휘해 주셨습니다. 오늘 성도님 한 분 한 분의 모습이 그것에 대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그런 가정에서 그렇게 자라와서 오늘 믿음 안에 서 있는 나의 모습, 심지어 그 믿음을 부모님이 가르쳐주지 못했다고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이 그 안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부모님에 대해 풀리지 않은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그런 일들이 있다면 하늘아버지께 기도드리고 주님께 그 마음을 쏟읍시다. 아버지가, 어머니가 왜 그때 그런 일을 하셨는지 어쩌면 부모님 당신도 이제는 기억 못하실 수 있습니다. 또 세상뿐이 아닐 수도 있죠. 하지만 우리 하늘아버지께서 그 모든 사실을 알고 계십니다. 무엇이 잘못이었는지 하늘아버지께서 아시고요. 또 우리가 모르는 그분들의 어떤 사랑과 수고가 우리 배후에 있어 왔는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그 마음을 쏟을 때 지금 돌아가서 고칠 수 있는 것은 나에게 아무것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내 마음을 정리시켜 주시고 우리의 원망과 노여움마저도 평화와 감사로 바뀔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늘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아들이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하늘아버지와 우리 지상의 부모님을 연결해 주신 이 말씀을 누가 하십니까? 하늘아버지의 아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다른 분이십니다. 우리와 같이 인간이셨는데 그분은 이 세상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 중 유일하게 그의 아버지의 마음을 완전히 아시는 분이시고 완전히 헤아리시는 분이십니다. 아버지의 마음을 더없이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죄인 된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하는 하늘아버지의 정죄와 저주를 우리 대신 받아주신 성자이시자 구원자이십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설명할 때 어떤 사람들은 마치 우리를 벌하시려는 성부, 그리고 우리 앞에서 그러지 마세요 손을 흔들며 두 팔을 벌리고 계시는 성자의 모습, 이런 그림을 그립니다. 다시 말씀드릴게요.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어떤 구원을 받았는지 설명을 할 때 우리를 벌하시려는 하늘아버지의 그 엄한 모습 앞에 그러지 마시라고 두 팔을 벌려서 막으시는 성자의 모습을 묘사를 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성경을 왜곡하는 설명이지요. 성경에서 우리는 단 한 번도 성자가 성부와 다르거나 반대된 마음을 보이신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성자는 언제나 성부의 더없는 기쁨이었고 성부는 언제나 성자의 더없는 기쁨이었습니다.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 인간으로서 의로운 피를 쏟아 우리를 덮어주시기 위해 이 땅에 오시면서 예전에 비해서 분리가 되셨을 때에도 성부와 성자는 한 마음이셨어요. 절대로 그 마음이 갈라진 적이 없습니다. 의견 충돌이 삼위일체에서 일어난 적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런 아들께서 아들, 딸 된 우리에게 이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이 묵상을 하면서 무언으로 어떤 생각을 가지게 하십니까? 자녀가 부모님의 마음을 헤아려 드리지 못한다면 누가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을까? 그분들이 왜 직장생활을 하시고 왜 그렇게 희생하시고 절약하시고 포기하시고 했습니까? 자녀들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자녀들이 그 부모님들을 이해해드리지 못하고 헤아려드리지 못한다면 그분들은 어디 가서 위로를 얻겠습니까? 지상 누구에게 마음의 헤아림을 얻겠습니까? 오늘 마지막 구절 우리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십니다. 12절이죠.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소위 골든 룰이라고 하죠. 황금 법칙 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서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들을 대해주어라 라고 이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의 위치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부모님에 대한 말씀 뒤에 이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을 연결해 보자면 우리가 부모가 되면서 성인이 되면서 부모님의 그때 그 나이가 되면서 우리 부모님에 대한 더욱 애틋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왜요? 이제 우리가 그분들의 입장에 있기 때문이에요. 그분들의 연세, 그 나이에 내가 들어와 있고요. 그때 왜 그런 일을 하셨는지 우리는 그분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쉽지 않구나. 가족을 일구어가는 것, 자녀들을 양육하는 것, 믿음을 지키는 것, 이것이 쉽지 않구나 우리가 알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달 초에 5월 4일에 우리 버클리 RUF, Reform University Fellowship 담당하고 계시는 체이스 더 강도사님이 안수 목사식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안수를 받으셨는데 그때 참여했는데 그분의 그 스토리가 대단합니다. 둘째 아이를 그 아내가 임신을 하고 있었고요. 듀데이트가 지나갔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아버지는 그분이 고백하기를 그에게 너무도 귀한 분이시면서 동시에 너무도 반면교사의 모습을 보이신 분이기도 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갑작스레 돌아가셨습니다. 동부에 계십니다. 그래서 장례식에 참석을 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없을지를 판단을 못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아이가 지금 태어나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참으로 은혜롭게 하나님께서 아이를 홀드를 해주시고 체이스 목사님 잘 다녀왔습니다. 장례식 잘 치르고 그리고 돌아와서 안수 예배를 드리는 그 목요일 새벽에 둘째가 태어납니다. 그리고 그 안수 예배에 참여하기 위해서 우리식으로 하면 사모님이죠. 헐리 사모님이 그 갓난아기를 안고 퇴원을 해가지고 예배에 참석을 했어요. 그때 안수 예배를 드리면서 그렇게 많이 우시더라고요. 우리도 다 덩달아 같이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상황을 조금 알기 때문에. 근데 그것이 참 하나님께서 주신 엄청난 은혜의 자리였습니다. 아버지가 세상에서 떠나고 새 아이가 세상에 태어나고 그 사이에 연결고리가 된 나. 엄청난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고요. 하나님 앞에 눈물을 쏟을 수밖에 없었고 그 눈물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감사의 눈물이었던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이 이렇게 세대와 세대가 연결해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우리 윗세대에서 모든 것을 받지 못했다고 해도 우리는 분명히 받은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들을 나의 부모님으로 예비해 주셨기 때문에 분명히 우리는 넘치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분들의 자녀로서 그분들을 어떻게 대하는지, 여러 가지 일들을 어떻게 매듭지어 나가는지,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의 자산이 될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하루 멈추고 이처럼 뒤돌아보고 앞을 내다보는 가운데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에게 그 부모님들을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세대와 세대를 연결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그런 가정이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잠시 우리 묵상기도 같이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 부모님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 부모님을 주신 나에게 주신 분이 우리 하늘 아버지라는 사실, 그리고 우리 하늘 아버지께서 우리의 육신의 부모님의 사정과 그 상황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부모님을 이해하십니다. 그리고 그 아드님께서 성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하도록 말씀을 주셨습니다. 나아가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하늘 아버지의 마음을 헤아려 드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았을 때 우리도 우리 육신의 부모님들의 마음을 헤아려 드려야겠구나라는 마음이 생깁니다. 우리 이 사실을 우리 기억하면서 우리 부모님들을 생각하고 여러 가지 좋고 안 좋은 일들이 겹치는 가운데 우리가 커왔지만 그분들을 놓고 우리 같이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 결단의 기도를 드리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어버이 뒤를 맞아서 저희들이 우리 부모님들을 바라보고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어떤 생각을 해야 될지 생각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진정해 주셔서 사랑해 주님 참 감사합니다. 가정의 달 특히 어버이주일을 맞아서 저희가 자녀의 입장으로 돌아가서 우리 부모님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지 성경 말씀을 통해 묵상하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주여 저희 부모님들의 모든 사정들을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또 그분들의 악하고 망가진 모든 모습들을 아시면서 저희의 어머니와 아버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의 결정과 그 지혜를 저희가 의지하며 위안을 얻습니다. 그리고 저희 안에 아직 풀리지 않은 일들이 있다면, 아직도 원망스럽고 아직도 피해의 그 물결이 가시지 않은 그런 점들이 있다면, 하늘아버지는 왕이시면서 아버지라고 부르라고 하시지만 우리 육신의 아버지들은 아버지면서 왕노릇 하셨던 그런 때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어려움 속에서 우리가 얻었던 그런 안 좋은 감정들 주님께 내어드리오니 주여 저희들의 마음을 주장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상황 속에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내면의 실체까지 알고 계신 하나님께서 계신다는 이 사실에 우리가 기뻐하고 주님께서 저희들의 마음을 정리해 주시고 주님 행하시고 뜻하신 모든 일들에 대해 저희들 영광을 돌리고 감사드리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고 저희가 이제 그 전세대와의 그 관계를 정리해 나가는 가운데 저희가 우리 차세대와의 관계를 또 아름답게 이루어가면서 실수가 반복되지 않고 잘못이 번복되지 않고 오직 은혜가 전달이 되고 복음과 믿음이 전달이 되는 그런 귀한 가정의 모습을 이룰 수 있도록 저희를 지켜주시고 주님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